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하며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영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의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여섯 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매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므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해 다므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므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 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해서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의 왕 하달에서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계수가 되어 다메셋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솔로몬의 대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에 제목이 솔로몬의 대적이라고 되어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담대함과 기쁨으로 가지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아, 이 말씀은 옆 사람 말씀이야 라고 듣고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은 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오늘 등장인물은 모두 나한테 적용되는 말씀으로 들으셔야지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본문에 이어서 솔로몬이 타락하자 주변에 있던 대적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신을 섬기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솔로몬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켰다. 누가 일으켰나요? 바로 하나님이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했나요? 바로 솔로몬이 대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인생의 가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가운데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대적까지 그의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큰 힘을 가진 우리의 대적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고 일어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이죠. 저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서워서 우리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 보호막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당시 최첨단 무기인 기마대로 이집트로부터 대량 수입해드리고 주위 많은 국가들과 혼인 동맥을 맺음으로써 솔로몬은 국방을 다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안전은 그렇게 인위적으로 다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대적이 그 마음속에 공포심을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를 공격할 수 없도록 주께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겁나서 대적이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보안업체에서 날 보호해주는 것 아닙니다. 보안업체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범죄한 이후부터 국방이 걷잡을 수 없는 불안한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 때는 숨도 쉬지 못하고 그냥 죽은 듯이 있었던 그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스라엘에게 칼을 겨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켜주셨던 이유는 그가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나갈 때 지금까지 저지당하고 있었던 그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적은 에돔의 하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닷의 인생을 한편의 영화 같은 드라마틱한 인생이었습니다. 원래 에돔 족속에서 에서의 후손으로서 가나안에 들어오려던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함으로써 분쟁이 시작했습니다. 첫 단추가 그렇게 좋게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적대관계로 있다가 다윗의 군대에서 그들이 한번 크게 전멸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왕족 중에 어린 소년이었던 하닷은 극적으로 탈출하여 애굽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왕의 처제와 결혼을 해서 세력을 키우게 되고 그가 거기 살다가 다윗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왕에게 들어가서 나를 고국으로 보내달라고 말을 합니다. 처제를 아내로 줄 정도로 하닷을 사랑했던 바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서 아무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이유가 없이 복수심 하나로 다시 그곳으로 가기 원했던 것입니다. 안정된 곳과 출세가 있었고 보장된 미래가 있었지만은 그는 그 애굽에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솔로몬에게 공주를 보내어 왕비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용해서 말과 전차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이 팔아서 이득을 챙겼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의 대적인 하닷을 왕실의 여인을 아내로 주면서 그의 세력 또한 키워갔습니다. 아주 간교하게 양다리를 거쳐서 그가 외교를 한 셈이죠. 총명했던 솔로몬도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해가면서 이 세상의 권세와 이중성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눈이 어둡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귀가 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성경에서 세상으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 세상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세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들은 철저하게 자기 이해타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이죠. 바로 내가 이용하거나 이용당하거나 세상은 바로 나의 이해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세상을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상 앞에 서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 붙잡을 때 우리의 모든 환경들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대적이 있습니다. 23절부터는 르손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람 속에서 속한 나라인데 큰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도 다윗의 공격을 받고 무너져 있다가 다윗이 또 이스라엘 세력이 약해짐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의 왕 하달에색에서도 도망한 자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14절에도 여호와께서 하닷을 일으키시고 이제 23절에 하나님께서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잘못 묵상하다 보면 우리에게 인지되는 그 하나님은 참으로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지될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 참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나의 대적을 일으켜서 나를 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와,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제 마음속에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표현하고 있지만은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 중 하나가 바로 기다려주신 하나님, 끝없이 사랑해주신 하나님, 말없이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죄를 짓자 그래 기다렸듯이 그에게 대적을 일으켜서 그를 바로 치신 것. 하나님께서 가여 하닥과 르손을 그에게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번 당해봐 하면서 정말 뒷짐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안전 내가 책임진다. 솔로몬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만은 애굽의 기마대가 나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이 맺은 혼인 결혼으로 말미암아 나의 안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대적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실수를 해서 저희 아버지한테 매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큰 매를 가져와서 저를 때리시는데 너무 세게 맞아서 제가 다리에 큰 피멍이 들 정도로 맞았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때릴 때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 자녀는 부모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부모가 든 회초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때리는 횟수, 강도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아버지 얼굴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때린 후에 우리의 약으로 발라주시는 아버지를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대적을 보내주셨을 때 우리는 그 대적에 집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길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온 대적들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똑바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는데 다윗의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압살롬의 반역으로 비참한 상황 속에 처한 다윗이 피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주하는 시므이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때 시므이가 다윗의 대적이 되어 그를 저주하고 조롱했을 때 다윗의 신하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저를 그냥 두고 죽이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의 대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일어났을 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엎어져도 하나님께 엎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구절이 저에게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25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일평생 하다시 끼친 환란 내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산 하닥과 르손. 하지만 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복수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되도록 계획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그들은 그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도 그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이런 도구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애굽에 있을 동안에도 22절에 보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복수를 하도록. 그 시간에 그가 복수의 칼을 내려놓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인간의 왕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의 인생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복수의 씨앗을 심겨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빨리빨리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태우고 주의 보혈로 새롭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14절과 23절에는 솔로몬의 대적이 되어 있었지만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작은 것 하나가 어느 순간 크게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은 어떤 도구로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로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대적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멸하기 바라셨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돌아오라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을 하기 원하는 솔로몬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매우 매우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리더의 자리로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주의 사람이고 주님께서 세우신 리더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환경들 속에서 내가 그 환경들 속에서 그를 대적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지만 그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면 그 모든 대적들은 다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길들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너희는 나만 예배하고 나의 앞에만 엎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쌓아주신 것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상황 속에서 우리 힘으로 무언가 이기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다 이기고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찬양의 고백처럼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그냥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도전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선한 도구로 다른 형제를 살리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선한 열매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그 미움이 커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시고 나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기마대 같은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말씀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풀 수 없는 그 엉킨 모든 실타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직장과 가정과 학교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감히 도전하기는 나의 힘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나의 능력으로 싸우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없을까 바라보시면서 회개하고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